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그 은혜를 받을 자세들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많이 혼합되어 있어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도 들어 봅니다. 진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지만 일반적인 종교 사상이나 세상적인 가치에 익숙해 있다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더욱 불가능함을 봅니다. 진리를 향하여 문을 열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수긍하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철학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은 오늘날 첨단 과학과 논리체계에 익숙해 있는 세상적인 지식의 소유자들에게 역시 같은 반응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이지만 결코 편하게 그의 일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신이 세운 교회들로부터도 오해와 부대접을 받아야 했고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모함보다도 더 걱정하고 염려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수의 교회와 사람들이 믿음의 손상을 받을까 봐서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도전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불편과 고통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한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불가능하고 싸움밖에 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두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바울처럼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예수도의 구속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지 못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을 복이라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이해를 깨뜨리지 못해서 결국 복음으로 왔다가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경우의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늘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거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는 우리는 늘 형통할 때만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형통함보다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육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바울처럼 성숙해져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7절의 내용인데요. 원치 않는 고난의 의미를 바울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10절 상반절에 라는 고백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는 고백도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는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분명히 읽고 있는 바울은 오히려 고통스러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과 신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갖지 못할 하늘의 것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고통이라는 바울의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화이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 귀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보물을 샀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보물을 지켜가는 것보다도 더 힘겨운 영혼을 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이 바울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공통적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배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가치고 나의 영광입니다 하는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직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을 위한 고난의 대가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과연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처럼 최고의 보물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은 그것을 지켜가는데도 분명히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떤 돈 가방을 옮긴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게 중간에 가다가 틀리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보거든요. 귀한 것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라고는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육신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귀중성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이나 사회의 가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동일한 하늘의 상급입니다. 바울의 주님에 대한 충성심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달릴 때 나를 뜻이 빠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갈을 물리고 사람을 끌고 달릴 정도의 황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콧두레를 사용하듯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제어 장치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바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인류가 다 공인하는 생명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낫지 않은 질병도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원자로처럼 분열을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도 과도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고난을 제어봉으로 주셨다는 은혜로운 이해가 진실하게 신앙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을 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해는 신앙을 떠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해입니다. 오늘도 신앙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해로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고난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아픔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조차도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8절 하반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받은 응답이 어떤 것이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고난의 이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는 대개의 경우 고통이나 어려움이 떠나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것이 해결되기까지 기도하는 데는 지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두 단어는 세 번과 간구입니다. 대개 성경 속에서 이해하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에 관한 수이고 완전수의 하나입니다. 7자라고 하는 더 완전한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음으로 이 간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를 넘어서 가까이 부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단어는 성령의 별명인 보혜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가까이에서 의논하듯이 이 문제를 기도로 다루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내가 이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드렸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제목의 두 번째로는 응답은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드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은혜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요 저주의 운명으로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독생자의 보혈로 사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사랑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 성령과 함께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서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일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소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은혜로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는 이미 모두에게 족할 정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내게 주신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가능한 사람은 늘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체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어째 나에게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바울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고 이제 그 나머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모든 것은 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비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의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의무나 노력보다는 은혜를 의지하여 일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사실 이 고백조차도 바울의 뼈아픈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즐기면서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힘겹고 어렵게 일을 합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은혜로 하는 자와 의무를 하는 자의 간격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옮겨 재건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평지와 같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행할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음성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자신의 것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만 비로소 나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너무 강하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을 가지고 남을 저울질하고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과 18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범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 속에 주인으로 있다면 오히려 내 죄악된 눈이 기준이 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사라지고 예수께서 얼마나 내 자신 속에 충만하느냐, 이게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나 자신에게 나를 비교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놈 같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거꾸러지기 전의 사울의 모습이었고 오늘도 자신이 죽지 못하고 그 사람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면 대신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말미에서 6장 서두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죽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느냐 나를 죽여가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합시다. 마치 주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먼저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고 자신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죄와 죽음의 인간 냄새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자신 속에서 죽여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크게 크게 내 삶 속에 확대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그리스도께서 점점 나 자신을 점령해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철로 역정의 삶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나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부려서 자신을 왕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엄청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 사악한 죄악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못하고 살아나는 모습은 바로 염을 해둔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천국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만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었어도 기뻐했습니다. 깊은 기도로 얻어낸 하나님의 응답이 부정적이었는데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나 자신이 빈 껍데기로 존재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의 인생을 재배하시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소엽이라는 분이 쓴 시가 이러한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는 시인데 제가 대단히 감동을 받는 시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게 지금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과연 내 자신이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단히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깨끗이 씻김으로써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이 가능하고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운전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 심령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같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음을 읽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의 의미를 바울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고난이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응답이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할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의무나 노력보다는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에까지 이끌어가는 복된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